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북저널리즘의 신아람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요. 좀 재미있는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국책연구기관 중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듣기만 해도 뭐 하는 데지 너무 알겠죠?
네, 그쵸.
조세랑 재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쵸. 네. 여기에 이제 창립 멤버인 홍범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퇴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분이 퇴직할 때 아주 그냥 뭐랄까요, 좀 굉장히 눈길이 가는 보고서를 하나 이제 내놓고서는 퇴직을 하시는데, 그게 그 보고서 내용에 뭐가 있느냐, 세대별 차등 투표제라는 걸 제안한 겁니다. 자, 이 세대별 차등 투표제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우리 투표하러 가잖아요.
네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투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거 배우지 않나요? 뭐 비밀 투표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1인 1투표 원칙이라든지.
네네.
예. 근데 이거는 1인 1투표 맞지 않아. 20대한테는 4표 주고 50대한테는 3표 줘야 돼.
아, 네. 가끔 상상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20대의 그 인구 구성 비율이 고령층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에 맞춰서, 세대별로 인구 비율에 맞춰서 20대한테 4표 줘야 된다. 이 주장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주장을 왜 했느냐라는 걸 좀 살펴보려면은,
네네.
이제 보고서 제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 정책에서 정치 철학까지예요. 이거 이제 보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이
제목이. 그러니까요. 에이. 이거는 뭐 그냥 벽돌 두께의 책으로 만들어서 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보고서에 이제 이런 주장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지금 세대별로 이제 그들의 이익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는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 1인 1표라는 이 보통선거 원칙을 지키다 보면은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생 고령화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고령층이 과잉 대표되고 그에 따라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완화하기 위한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이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아까 상상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끝은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이제 좀 접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그 비슷한 얘기가 브렉시트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 브렉시트 때, 아니 지금 고령층이 젊은 세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했던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그 이제 인구 비율 때문에 과잉 대표됐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사라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의 일인데, 지금 사실 영국 경제 어떻냐? 좋지 않습니다.
네.
다들 굉장히 가난해졌다라고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팬데믹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네.
근데 전문가들 중에 그 원인을 브렉시트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경제학자들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잃은 게 너무 많다.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브렉시트 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투표 결과는 아시다시피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를 영국이 탈퇴하는 걸로 결과는 나왔어요. 그때 진짜 밀레니얼 세대, 지금은 MZ지만 그러면 그때는 Z가 이제 10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20대, 30대들이 길거리도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한 거예요. 네. 지금 기성세대가 우리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해버렸다. 해외에서 일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렉시트 투표 직후에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에서 그 보니까 18세에서 24세 당시에 이제 투표권이 있는 층 중에 가장 젊은 층이죠. 네. 그 층의 비율이 그 우리는 유럽연합이 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비율이 75%였다는 거예요.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이 미래 세대에 해당하는 층은 아니다.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65세 이상 노년층을 보니까 60%가 탈퇴를 지지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세대 간에 갈린 거고 네. 속된 말로 이제 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제 좀 속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인구수가 많은 네. 제 무슨 좀 속된 말 하는지 아시겠죠? 예. 인구수가 많은 쪽이 그냥 이긴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시에 너무너무 세대 간의 갈등이다라면서 영국이 정말 크게 흔들렸던 일이 있었죠.
아니 궁금한 게 그 젊은 층은 이제 뭐 일자리 이야기도 하고 네.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비친 건데 네. 노년층은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노년층은요, 65세 이상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어렸을 때는 아직 대영제국의 느낌적인 느낌이 남아있던 때였어요. 에이. 그러니까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위상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은 좀 더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강한 영국, 제국으로서의 영국의 그 위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되게 좋았는데.
그땐 되게 좋았는데.
근데 EU에 속해지니까 우리가 영국, 힘센 영국으로서 뭔가를 자꾸 잘 못하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점점 힘이 약해지네? 네? 예전에는 미국하고 영국이 다 해먹었는데. 예, 이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EU의 그 시초가 된다고 이야기 되는 이제 첫 번째 거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합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슬슬 손 좀 잡아볼까라고 시작됐던 게 1975년도에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것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들이 아, 그래. EU가 하나의 뭐 경제권으로 묶여가지고 힘을 제대로 낼 수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던졌지만 자신들의 선택을 이들은 결국 후회하게 됐다는 거죠. 영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네. 게다가 또 뭐가 있느냐. 그 유럽연합으로 묶이면서 이민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의 이제 그 결정 아니면 정책이 어느 정도 맞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죠. IS가 이제 그 중동과 유럽을 한 차례 휩쓸고 나면서부터 네. 그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민자 행렬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에이. 말이에요. 영국으로도 당연히 이민자가 많이 유입이 됐고 실제로 영국 가면 뭐 인도계라든지 아니면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 일하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노년층은 무슨 생각을 하냐. 자꾸 우리 연금이 예전만큼 풍족하게 안 나오는데 이게 중간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무임승차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지만 그 젊은 층에서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이런 생각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년층하고 또 이제 그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저소득층에서는 아니야. 브렉시트가 맞는 결정이야. EU에서 나와야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랑도 멀지 않은 문제처럼 들리는 게 네. 우리도 막 연금 이슈는 사실 해결이 안 된 이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번에 해결을 봤어야 했는데 네네. 해결을 결국은 못 봤죠. 그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그 연금 공론화 위원회에서 나온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여야가 논의를 했는데 네. 2%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의 그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제 21대 국회는 끝이 나게 됐습니다. 네. 아, 이제 그 2% 차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네네. 우리가 연금을 이야기할 때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이라는 이 두 가지 숫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보험료율은 우리가 버는 거 대비해서 얼마나 낼까?
네네.
소득대체율은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거 대비해서 나중에 은퇴해서 연금 받을 때 그중에 얼마 정도 받을까? 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보험료율을 올리자. 얼마나 올릴까? 지금 9%대 내고 있는데 네? 소득의 13%대로 올려서 내자라는 아. 거에는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이 45%는 이제 그 대체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던 사람 45만 원씩은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네. 국민의힘은 아니야 45% 너무 빡세. 43%만 올려야 돼 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를 줄이질 아. 못해가지고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사실 근데 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국회도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눈초리가 무서워서 이제 마지막에 해외 연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제 둘러보러 나가시려고 아. 하다가 그거 이제 안 나가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것도 그만큼 눈초리를 받을 만큼 조금 일을 빠릿빠릿하게 못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국회로 던진 안 자체부터가 조금 논란이 심했었죠.
어떤 점에서요?
한마디로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삥 뜯어서 연금 받자는 거야?
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연금 문제는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보면은요. 그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을 두고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그 의견을 그냥 여론조사한 게 아니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으면서
아.
숙의 과정을 거친 거죠.
네.
이게 제대로 됐다면 참 좋을 텐데 그 과정 자체나 결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대로 내가지고는 국민연금 재정이 텅텅 비기 때문에 올리긴 올려야 돼 라는 데는 사실 별로 사람들이 이견은 없어요.
네?
얼만큼 올릴지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소득을 얼마만큼 대체해 줄 것인가가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공론조사에서 첫 번째 안은 더 내고 더 받기였어요.
네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대 내고 있는데 요거를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9% 내고 40% 받으면은 이제 고치면은 13%로 올려서 내고 50%로 올려서 받자라는 거죠. 자, 이 안은 뭐냐? 보험료율은 12%까지만 올리자. 13% 말고 12%. 근데 소득 대체율은 그냥 40% 그대로 놔두자.
아.
예. 이게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이 안입니다.
아, 네.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가지고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 더 내고 더 받기.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 근데 이게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그 더 내고 더 받기는요.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원래는 지금대로면 2055년이면은 이제 기금이 2055년에 이제 기금이 딱 끝이 나는데
네네.
이렇게 하면은 6년을 더 이제 고갈되지 않고 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더 내고 그대로 받기는 7년을 더 버틸 수 있대요.
야, 1년 늘어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게 되느냐, 그 빵꾸 나는 시점을 얼마나 뒤로 미루느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차이가 심하게 나는 부분은 기금이 고갈된 뒤에 그 고갈된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돈을 내서 메꿔가지고 연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래 세대한테 주어지는 그 부담이 다른 거예요. 더 내고 더 받기 1안은 미래 세대가 내야 될 그 보험료율이 그 43.2%까지 오르는데
아니 100만 원 벌면은 43만 원을 내야 돼요?
아니 그거는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안 그러니까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듣기는 네네. 35.1%인 아, 거예요.
좀 차이가 나네요.
많이 나죠. 네. 네. 그래 버리니까 지금 미래 세대한테 삥 뜯는 안을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시민들은 어땠어요? 뭐, 그 이제 막 연령대도 있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게 이 얘기가 나오고 나가지고 처음에 구체적인 숫자를 까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 이거 20대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다. 20대 말고 그 윗세대들이 아마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선택을 했을 거다. 근데 까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다.
어.
네. 그 세대별로 봤을 때 물론 이 그 소득보장론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기에 이제 찬성한 세대는 이제 40대하고 50대가 가장 많이 찬성을 했어요.
네.
근데 18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젊은 층 요 세대도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오. 이제 이걸 놓고선 사람들이 어?
왜지?
정말? 왜지? 하고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2055년으로부터 뒤로 6년 아니면 7년 밀리는 거라고. 네네. 그러면은 2061년, 2062년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들도 늙었겠네요.
그들도 늙었고 네. 이분들은 저출생 시대잖아요.
네.
자녀 걱정을 아. 그때 시대에 우리의 자녀가 막 이런 생각을
그쵸.
하지 않는
미래 세대를
거죠.
생각하지 않는.
네 맞아요. 예. 20대도 그 미래는 굳이 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20대도 절반 이상이 아니 더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난 내 삶이 중요해.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 무엇이냐.
네네.
이 수기 토론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어요.
네네.
근데 댓글창에서 의견이 이제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네. 보면서 아 그래 더 내고 더 받아야지. 아니 현행 유지해도 어쨌든 간에 30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험료율이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어쨌든 다 같이 더 많이 내고 좀 노후 보장 받자. 뭐 이렇게 네네. 얘기도 될 수 있고 아니야. 그래도 30몇 퍼센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40몇 퍼센트 너무 심하지 않니? 예. 그럼 안 돼. 이런 식으로 토의가 오고 갔을 것만 같잖아요.
예, 예.
근데 댓글창에 주로 나온 얘기가 뭐냐?
예.
아니 안 내고 안 받으면 되잖아.
각자 도생하자.
맞아요.
아, 이거 완전 신뢰감이 없는 상태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 간의 신뢰도 무너졌을 뿐더러 젊은 세대도 미래 세대를 챙기거나 혹은 미래 세대와의 뭔가 연관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각자 도생이 맞아
아.
라는 식의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금 폐지 혹은 연금 포기안이 사실은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우세했다. 물론 이게 민의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은 젊은 층이 반농담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얘기 실제로 하고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차라리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아 이게 미래를 누구의 것이라고 규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문제를 놓고서는 굉장히 이제 학자들도 고민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사회학자 오건호 씨가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에 내가 보기에는 상호 신뢰나 사회 연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집결하는데 사회 정책 의제를 공적으로 풀어가는 경험이 너무 없다.
아.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연금제를 폐지하자는 거는 세대 간에 서로 챙겨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걸 이제 그만하자. 누가 누구를 챙기고 밀고 이거 그만하자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 세대 안에서도 각자 알아서 살아. 젊은 때 많이 못 모았으면 게을렀던 거야. 이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토의해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아,
거죠.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그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차등투표제
네.
이제 은퇴를 앞둔 이제 노학자가 내놓은 어떤 결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참 의미심장하네요.
네, 이분이 평생 동안 연구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그쵸.
어떻게 재정을 써야 될까 이것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라는 게 아 보통 성 그런 거 됐어. 1인 1표제 안 돼라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차등 투표제 주장을 세대에만 적용하자는 게 아니다. 네. 주제에 따라서 또 차등 투표제를 고려할 여지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소득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에는 소득 분위별 인구수를 감안해서 조정된 차등 투표권을 부여해서 똑같은 비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형평성을 좀 복원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차등 투표제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누구는 몇 표 주고 누구는 한 표 주고 이게 말이 그쵸. 되냐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부유한 엘리트층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점을 고려해서 예시적인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유한 엘리트층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사회 시스템이다. 라는 네.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말했네요.
네, 정말 솔직하게 말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두려울 게 없는. 네,
그죠. 직장 생활 계속 네.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눈치 볼게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32년 나 열심히 일했다? 털고 간다? 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이게 양극화의 완화라는 게 정말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보니까 이분은 32년 동안 봤던 이게 누진세 이런 걸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양극화의 완화라는 거는 정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네.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차등 투표제 찬성하냐 물어보면 망설이게 되고 어쩌면 망설인 다음에 제 대답은 아닙니다. 그건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제시될 만큼 지금 세대 간의 목소리의 크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함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거에는 전 정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황당해 보이지만 이 주장을 한번 들고 왔어요.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서 말이죠.
네. 진짜 사실 이런 문제가 뭐 저출생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또 청년 들이 미래에 투자하지 않고 욜로하는 그런 세태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등 투표제 논의와 연금 문제 이야기 함께 짚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